지금 이 시간 우리는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천년 첫 주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은 지난 주일이 우리 이 창립 20주년 기념 주일이지만 신년 주일과 구별해서 또 각별히 20주년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년을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 첫해 첫돌을 맞이했던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은 그의 첫돌을 맞았던 강은이가 오늘 휴가 받아서 왔던데 어디 갔어요? 여기 있구나. 맨 앞자리에 있구나. 강은이하고 누구지요? 준선이가 첫돌이었었죠. 이렇게 청년이 딱 돼 있는 거, 이 국토의 방이라는 그 이 국방의 물을 주는 성년으로 자란 걸 딱 보면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마 잘 그 20년의 세월을 가장 뚜렷하게 실감하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제가 잠깐 목회자로서 교회에 지나온 길을 살짝 회상했지만 오늘 그 소회가 더 각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제가 교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를 아끼는 지인들이 주로 선배님들이었습니다만 강력히 지지했을까요? 강력히 반대했을까요?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하룻밤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하룻밤을 꼬박 새면 농성을 하면서 하지 말아라. 제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목회할 사람 목숨도 따로 있는데 너 보니까 목회할 목도 아닌 것 같고 교회도 안 되고 너도 망가질 거다 아마 이런 염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해라.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다그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작심은 했지만 회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야,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교회, 그렇고 그런 교회 하나 더 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누를 끼치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작했고 반대했던 분들은 거꾸로 가장 강력한 지원자들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천년 첫 주일 제 기억은 분명합니다. 그 전날 밤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못 자고 새천년 1월 2일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출사표를 내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통상 손님들을 모신 그 창립 축하 예배에서 보통은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 않은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준비했고 그야말로 오히려 출사표를 내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시작하는 담임 목사가 맞는 게 옳다 그렇게 했고 지금도 저는 누군가 교회를 창립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1장 8절과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꼬문을 전하는 그 2장 43절과 47절을 본문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희망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 말씀의 요체가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합니다라고 집약이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이정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선택한 말씀이 아니고 성서 일가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0년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그야말로 주어진 그 은혜 덕분에 이렇게 성년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을 새기는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주어진 대로 말씀의 뜻을 나누고 그 말씀이 20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실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예수님의 관계에 관한 신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선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문제로서 도대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하는 것에 관한 문제요. 또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문제로서 아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예수에게 왜 세례가 필요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지향점을 근본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은 악의 세계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도래를 선포한 종말론적인 예언자였습니다. 이 예언자는 요단강 동편의 광야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독자적인 공생애를,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행에서 그 흔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 대목에서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보는 이후에 요한과 달라집니다. 요한이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계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린다기보다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여를 기다린다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바꾼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강조점의 차이는 곧바로 행동 방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요한과 그 제자들은 엄격한 금욕의 윤리를 지킨 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민중들과 동화된 생활 양식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았고 잔치에 참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언제나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은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불어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차이는 민중들로 하여금 카리스마적인 존재에 의존하게 하느냐? 아니면 민중 스스로가 각성하고 스스로 주체하게 하느냐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요한의 길이 전자의 길이었다면 예수님의 길은 후자의 길이었습니다. 어쨌든 훗날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사실은 요한의 지향점을 예수님께서 상당 부분 공유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 믿음에 있어서 두 사람은 일치된 공감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도 남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죠. 과연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통상적인 관념에 비춰볼 때. 그저 역사적인 사실로 간주해버리면 간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복음서 기자에게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복음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전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는 분으로 고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죄사함을 뜻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기록하기에 상당히 거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치가 안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황은 요한과 오늘 본문에서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에 드러나 있습니다. 감히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 하는 요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허락한다 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상황이 복음서 기자가 난감해했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는 아주 비중 있게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민중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한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 출발점에서부터 아주 분명했던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이 두 가지 문제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본문 말씀에 저는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그 답을 딱 떨어지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상태를 일러서 영을 따르는 삶, 영 안에 사는 삶, 또는 영적인 삶, 영성이 깊은 삶, 또는 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까요? 흔한 말로 한마디로 딱 떨어지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이 영적인 차원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급진적인 차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은 이 말이 너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기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 오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 말은 잘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잘 안 하죠? 별로 잘 말하지 않고 성령이니 영성이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좀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저 사람은 정말 그 영성이 깊은 사람일까? 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원은 말로 설명되고 말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차원을 부정하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 근본적인 차원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합니다라는 교회 지표 첫 머리가 뭡니까?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등장하는 것은 그냥 보기 좋아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됨의 근본적인 차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덧붙여 얘기하자면 우리 지금 정영택 목사님이 연구실장으로 있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그걸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 동료들과 김진호 목사 등 시작할 때도 그 이름을 짓는데 예, 그 한 몫을 했습니다만 지극히 영적인 개념입니다. 성령의 제3시대 플로리스의 그 요아킴 중세기의 신비주의 사상과 급진적인 신비주의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도 아닌 성령의 시대, 제3시대. 어떤 성직자든지 어떤 그 성직적 위계 교회 조직도 아닌 율법도 아닌 그런 권위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가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그 시대가 성령의 제3시대다. 그래서 제3시대라는 말도 굉장히 영적인 개념입니다. 늘 그렇게 유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그 지표를 지난 12월 공동회에서 다시 가다듬어서 개정을 했죠. 둘은 하나로 통합하고 또 하나를 신설하고 그래서 배치를 다시 하고 해서 교회 지표를 그 다시 가다듬었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새로 공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새로 가다듬은 내용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적 공동체. 교회는 깊은 영적 체험을 추구함과 아울러 진정한 심신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선교하는 교회.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생명과 인권을 옹호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생명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모두가 존중받는 가운데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출신이나 성별 또는 성적 지향 등을 구실로 하여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환대하는 공동체를 이룰 뿐 아니라 동시에 세상에서도 이를 이루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연대하는 교회. 우리는 다른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 선한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겸손하고 열린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 다음 민주적인 교회.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책임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이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불평등한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앞에 거 하나 통합했고 새로 신설한 항목입니다. 공부하는 교회. 원래 창립 예배 때 이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끊임없는 진리 탐구의 과정을 동반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또한 그 말씀이 구현되어야 할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럼 친밀한 공동체. 우리는 대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온 교우들이 서로 가깝게 느끼고 알 수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200명이 넘어서면 용기 있게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희망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선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앞에 두 가지 지표,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함축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지표, 생명과 인권을 옹호하는 교회, 연대하는 교회는 세상 안에서 교회의 현존 방식을 함축합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지표, 민주적인 교회, 공부하는 교회, 친밀한 공동체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설정한 우리 교회의 내적인 구성 원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표, 희망이 있는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20년 전부터 받아들여온 지표를 이번에 가다듬어 다시 받아들인 것은 이 논리적으로도 재구성을 했습니다. 문장도 하고자 합니다 갑니다. 합니다로 다 바꿨습니다. 그 뜻을 계승하되 이 시대 안에서 그 뜻을 더욱더 분명히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우리가 20년 전에 우리가 내세웠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산한살림교회는 정말 집요한 교회입니다. 집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머리에 내세워진 영적인 공동체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초점에 주목함으로써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있거니와 바로 이어지는 광야에서의 시험, 그 장면을 전하는 본문에도 그 첫머리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서의 증언을 보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항상 함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현존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끊임없이 문제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순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긴 주석적인 설명은 줄이겠습니다. 간략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성서가 증언하는 이 영적인 차원은 인간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되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차원을 말합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성령의 현존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있지만 명백히 우리 삶의 방향을 부여해주고 이끌어주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현존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이 구체적인 한 인간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상응하는 인간의 품성으로서 영성입니다. 이때 영성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있지만 명백히 우리 삶의 방향을 부여해주고 영향을 끼치는 그 차원을 인식하고 느끼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을 빌려서 성서는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흔한 말로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차원을 부정할 때 그리고 그 차원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때 인간의 삶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대목은 한결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났던 상황이 해소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성령 강림절 사건 자체가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성령의 현존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마다 영적인 세계에, 저마다 제각각 영적 세계에 속해 있다는 자만으로 불화를 겪는 사람들을 보고 사랑이야말로 답이라고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성령의 의미를 오용할 때 성령과 영성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요 내면적 차원의 그저 심리적 차원의 문제인 것으로 흔히 간주하지만 성서의 증언은 일관되게 성령과 영성의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관계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능력으로서 영성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온 생명 안에서입니다. 그 온 생명을 일구어 가도록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 존재에게 나타나는 현상,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근원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은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깊은 영성에 도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영성에 도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삶의 관계,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의 깊은 차원입니다. 영성의 뜻하는 아주 근본적인 차원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의식을 거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결코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소통하되 단지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고 단지 경험한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차원을 일깨워 모두가 진정한 삶을 누리는 길로 바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깊이에 도달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해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깊이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불의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차별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일방적 지배와 자기만의 아집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겸손한 태도로 임하지만 정말로 깊이 있는 그 삶의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마땅히 모든 생명이 그 삶을 온전히 누리는 길을 위해서 나선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자족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교회 하나 더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만큼 세상에 그 기쁨을 펼쳐나감으로써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주년을 맞는 각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신실한 믿음을 다시 다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우리 지난 20년간 우리에게 지난 20년간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뜻밖의 선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처럼 또 새로운 일들이 그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새로운 일들이 또 기쁜 소식이 기다리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또 체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늘이 열리고 영이 임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 신실한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